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핵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7개국 대표들이 잠정 합의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중대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매우 어려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내일 밤이 협상 마감 시한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릭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협상의 실패를 예상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30일을 자정으로 정한 시한에 따라 협상이 최후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서방의 한 외교관은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은 현재 합의 지속 기간, 경제 제재 해제 시기, 그리고 합의 위반 시 원상 회복 방안 등에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31일까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고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기본 합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어 이 틀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포트미드에 있는 국가안보국 NSA 본부에 30일 차량이 돌진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 차량이 국가안보국 본부 입구로 돌진해 이를 막는 과정에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한 미국 관리는 문제의 차량에 여성 옷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과 총격전이 벌어져 한 명이 숨지고 또 다른 사람은 크게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두 명은 근처 볼티모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국가안보국 본부에 돌진한 사람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의 아버지의 고국인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에릭 슐츠 미 백악관 부대변인은 30일 기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7월 말 세계 기업가 정상회의 참석차 케냐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케냐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슐츠 부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에서 친척들과 만나게 될지 여부 등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에 케냐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대통령 재임 중 아프리카를 세 차례 방문하면서 케냐는 들르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이징을 방문한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30일 중국 정부의 환율 통제 정책을 완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루 장관은 이날 왕양 중국 부총리와 만나기 전 배포한 성명에서 기업들의 기술 경쟁을 가로막는 정책과 환율 통제 정책 등을 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반테러 법안을 제정하면서 외국 기업들에게 암호 체계와 자료를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국 기업들은 암호 체계와 자료를 중국 정부에 넘길 경우 제품의 지적재산권과 민감한 기업 자료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경제장관 회의는 오는 여름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 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카리모프 대통령이 전날 치러진 대선에서 91%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7살인 카리모프는 25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작전을 지원하는 한편 러시아와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전 세계 43개국에서 온 300여 명의 선거 감시단이 현지에서 이번 대선을 지켜봤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선관위가 30일 수도 아부자와 8개 주의 개표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도와 3개 주에서는 굴럭 조너선 현 대통령이 나머지 5개 주에서는 그의 유력한 경쟁 상대인 무함마드 부하리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본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3월 31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면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요, 최근 일본을 방문해서 여성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죠. 고국으로 돌아온 미셸 여사가 이번엔 흑인 소녀들을 찾아가서 그 힘을 좀 실어줬습니다. 흑인 소녀들이 세상을 뒤흔든다라는 표어를 내건 행사, 일명 Black Girls Rock에 참석했는데요. 이 행사는 유명 흑인 모델이 흑인 소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캠페인입니다. 여기에 흑인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가 갔던 거죠. 미셸 여사가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어떤 사람이든 어디 출신이든 여러분은 아름답다. 늘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때론 자신감을 잃기도 했었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은 나를 위축시킬 수도 있었고 또 맞설 수도 있는 어떤 시험과 같은 것이었지만 나는 일어나는 쪽을 택했다. 교육을 진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교육 덕분에 내가 오늘 밤 여기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길 바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동을 받은 흑인 소녀들은 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날 찍었던 기념 사진을 보니까요, 짙은 갈색 피부와 대조되는 하얀색 드레스를 입은 사진 속에 미셸 여사를 볼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과 함께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환한 웃음 역시 교육을 통해 얻은 수많은 경험이 선물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었겠죠.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로 오늘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13도 외에 맑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낮부터 중부지방과 북부 산간에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 4도에서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오늘 흐리겠습니다. 기온 7도에서 12도 기록하겠습니다. 신의주 역시 흐리겠고요. 기온 영상 3도에서 13도 분포되겠습니다. 개성 구름 많겠고 오후엔 비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기온 영상 6도에서 1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인디애나주가 도입한 종교자유법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밀정보조직인 NSA, 미 국가안보국이 있는 군기지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광란의 3월로 불리면서 미국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 남자 대학 농구대회에서 4강 진출팀이 가려졌다는 소식,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자, 미국 중부에 있는 지역이죠. 인디애나주가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미국 안에서 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주지사가 26일에 서명한 법 때문인데요. 이 소식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김정우 기자. 논란이 된 이 법의 이름이 종교자유법이죠?
네, 정확한 명칭은 종교자유회복법입니다.
네,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철저하게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로 알려졌는데요. 인디애나주에는 종교자유에 관한 이슈가 있나 보죠.
네, 이게 쉽게 설명하면 종교자유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법이 내세운 뜻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건가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법의 핵심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한 사람의 종교적 믿음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은 글자 그대로 사람 외에도 사업체나 종교단체 그리고 조직도 들어갑니다.
네,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건지 뭐 쉽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부담을 준다는 말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면 될 텐데요.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종교적 신념에 따라 특정한 행동을 하는 걸 정부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글쎄요, 이것도 뭐 그냥 들어서는 별로 논쟁거리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이 기독교를 믿는 식당 주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성애가 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식당에 동성애자가 들어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기 종교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동성애자에게 음식을 팔 수 없다고 마음먹고 동성애자 손님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합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 동성애 같은 성적 취향을 근거로 해서 손님을 차별하는 건 또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인디애나주의 종교자유법을 적용하면 기독교도 식당 주인이 동성애자 손님을 내쫓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식당 주인은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행동으로 옮긴 셈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식당 주인에게 동성애자 손님을 받으라고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주로 동성애 옹호 진영에서 반발이 심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법이 동성애자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일단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중심으로 이 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본물이 터지듯 했고요. 지난 토요일에는 수백 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인디애나주 의사당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주요 언론들도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을 하루 종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보니까요. 미국 애플사의 최고 경영자죠. 팀 쿡 회장이 이 법안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더군요.
네. 팀 쿡이라면 이 곧 스티브 잡스 전 최고 경영자를 위해서 이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 기술 업체인 애플사를 이끄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팀 쿡 최고 경영자가 인디애나주 종교 자유법 논란이 거세지자 이 워싱턴 신문에 글을 보내서 이 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이 팀 쿡 최고 경영자도 동성애자죠.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스스로 밝혔는데요. 쿡 최고 경영자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동성애자 차별을 장려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입법화되는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팀 쿡 최고 경영자는 이런 법들이 미국민 대다수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불평등을 합리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세워진 원칙에 반대되고 평등을 위해 수십 년간 이뤄온 진전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잠재력이 있는 법이라고 팀 쿡 최고 경영자는 비판했습니다.
네. 자, 애플의 최고 경영자는 신문에 글을 신는 데 그쳤지만 몇몇 기업은 구체적으로 이 법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네, 법의 내용이 알려지자 인디애나주에서 사업을 늘리려고 계획했던 몇몇 회사가 확장 계획을 거두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법을 도입한 곳이 인디애나주가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인디애나주 말고도 미국 안에서 이미 19개 주가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방법에도 비슷한 법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 1993년에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같은 이름을 가진 법입니다. 종교자유회복법입니다. 이 법은 나라의 이익이 걸렸을 때에만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는데 정부가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규정했고요. 이런 부담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몇몇 주가 이 연방법을 근거로 비슷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금 약 13개 주가 인디애나주의 종교자유법과 비슷한 법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미 이 종교자유법을 만든 주들은 이 법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고 다른 법, 그러니까 민권법에 있는 조항을 통해서 동성애 같은 성적 소수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디애나주의 종교자유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디애나주에서는 다른 주에서처럼 남녀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종교자유회복법이 시행되면 동성애자를 합법적으로 차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법에 서명을 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 뭐 지난 주말에 상당히 바빴죠.
네, 펜스 주지사 주말에 몇몇 언론과 회견하면서 종교 자유법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 해명했는데요. 해명한 내용이 대충 이 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또 사람들이 법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해라고 주장을 했는데 확실하게 그럼 이 법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참 애매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펜스 주지사가 ABC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뉴스 진행자가 방금 진행자가 말씀하신 데 대해서 거듭 물었습니다. 하지만 펜스 주지사는 요리조리 다른 말을 하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펜스 주지사는 다른 언론과의 회견에서는 주의회 의원들과 협의해서 법을 도입한 목적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국 국가안보국 NSA에서 월요일 오전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오전 9시경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남성 두 명이 탄 차가 국가안보국 본부가 있는 군기지의 출입구로 돌진해서 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답니다. 그러자 경찰차가 앞을 막아섰고요. 그러면서 총격이 났는데 언론들은 현장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 사건으로 한 명이 죽고 적어도 다른 한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NSA 경찰과 연방수사국 FBI가 현장을 차단하고 조사 중인데요. 네. 자세한 사항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MBC 방송은 차에 탄 남성들이 여자 옷을 입고 있었고 차에서 마약이 나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테러가 아닐까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하지만 FBI 측은 총격 사건이 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번 사건이 테러와 연관된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전에도 이 NSA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죠.
네, 이번 달 초에 한 남성이 이 NSA 건물을 포함해서 몇몇 공공건물에 총을 쐈다가 잡혔는데요. 조사 결과 이 사건도 테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NSA 본부가 이 워싱턴 DC에서 가까운 곳에 있죠?
네, 이 메릴랜드주에 있는 육군 기지죠. 포트 미드 안에 있는데요. 네. 근데 이 포트 미드가 대단히 큰 기지입니다. 이곳에는 NSA 같은 정보기관들도 들어가 있는데요. 군인이 11,000명에 군무원이 약 29,000명이 일하고 군인 가족도 약 6,000명이 이 기지 안에서 산답니다. 네. 이 포트 미드 기지는 미국 내 육군 기지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곳입니다.
네. 자, 포트 미드 기지 안에 있는 NSA가 어떤 조직인지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중앙정보국이죠. CIA 같은 정보기관인데요. 국방부 소속으로 국가안보에 필요한 각종 전자신호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관입니다. 이 NSA가 전 세계에서 첨단 기술을 써서 정보를 모으는데요. 지난 2013년 봄에는 CI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세상 화제가 됐었죠. 네. 이 당시 스노든의 폭로로 이 NSA가 비밀 감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대회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남자 대학 농구 대회. 요즘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주말에요, 이 준결승에 진출할 네 팀, 이른바 파이널 4가 결정됐는데 이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죠.
네, 너무 인기가 있어서 이 3월의 광란으로 불리는 NCAA, 미국 대학 체육협회가 주관하는 남자 대학 농구 대회에서 켄터키 대, 미시간 주립대, 듀크 대, 그리고 위스콘신 대학교가 4강에 올랐습니다.
예, 그럼 올해 이 파이널 4에는 올라올 팀이 다 올라온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켄터키 대학이야 지난해 준우승한 팀으로 올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고요. 네. 위스콘신 대, 듀크 대, 그리고 미시간 주립대도 원래 잘하는 팀들입니다.
네, 저 올해는요 뭐니 뭐니 해도 켄터키 대학이 또 대기록을 세울 것인가에 또 눈길이 쏠려 있다고 보겠죠.
맞습니다. 이번 시즌에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지는 성적을 낸 이 켄터키 대학이 과연 최다승 기록으로 우승할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입니다. 네. 켄터키 대학이 예선 34게임을 모두 이기고 NCAA 본선에 왔습니다. 네. 그리고 본선에 와서도 이미 4번을 이겨서 지금 38승째인데요. 앞으로 2번만 더 이기고 우승하면 40승으로 NCAA 본선에서 우승하는 대기록을 세웁니다.
네.
이 NCAA 남자농구 역사상 최다 우승 기록은 지난 2012년 역시 같은 켄터키 대학이 달성했던 38승입니다.
네. 자, 이 3월의 광란이 3월이 아니라 오는 4월에 마무리되죠?
그렇습니다. 4강전이 4월 5일 그리고 결승이 다음날 6일 날 열리는데요. 경기 장소가 지금 종교자유법 탓에 한창 시끄러운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루커스 오일 경기장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디케어 그리고 메디케이드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 이 미국의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새로운 C형 간염 치료약 때문에 이 메디케어 비용이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메디케어가 뭔지부터 알아보죠.
네, 메디케어는 의료, 의학이란 뜻의 메디칼과 보살핀다는 의미를 가진 케어를 합친 말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의학적으로 보살펴준다, 뭐 이런 뜻인데요.
네.
누구를 보살펴주는 것이냐 하면은 65살 이상 고령자입니다. 그러니까 65살 이상 노인들을 위한 전국적인 의료보험 제도가 바로 메디케어입니다.
네. 그러면은 65살 이상이면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뭐 모든 미국인이 만 65살 생일을 맞는 달의 첫날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단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여야 하고요. 영주권자라고 해도 미국을 들락날락한 사람은 안 됩니다. 미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이 메디케어가 노인 의료보험 제도이긴 하지만 이 나이가 65살 이하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데요. 영구적인 신체 장애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사람, 또 말기 신장질환 환자로 정기적으로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 겁니까?
네,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종류가 네 가지입니다. A, B, C, D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타입 A, A형은 병원 진료비 혜택입니다. 입원 환자 진료비뿐만이 아니라 전문 요양시설 진료비, 호스피스라고 하는 말기 환자 병원 진료비, 또 집에 있는 환자를 의사나 간호사가 찾아가서 돌봐주는 가정 간호 진료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이 메디케어 A형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10년 이상 메디케어 세금을 냈다면 대부분 무료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정 금액을 내야 합니다.
네. 그러면 감기에 걸렸다거나 두통이 심해서 일반 의사를 찾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런 진료비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들리네요.
네, 그건 메디케어 B형인데요. 네. 이 A형이 대부분 무료인 것과는 달리 B형은 추가로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구입해야 합니다. 다달이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내게 돼 있죠. 이 B형 가입자는 다른 일반 의료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주치의나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비용, 독감 예방주사 같은 예방조치, 박휘의자 같은 의료장비 구입비, 정신질환 치료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또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C형을 또 구입할 수 있는데요.
네.
C형은 민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C형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이나 안과나 치과 진료비, 보청기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네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D형이 마지막으로 남았네요. 어떤 혜택을 제공합니까?
네, D형은 처방약 비용 혜택인데요. 일단 메디케어 A형이나 B형에 가입해 있어야만 D형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메디케이드 알아봐야죠.
네, 앞에서 메디케어가 의료, 의학이란 뜻의 메디칼과 이 보살핀다는 의미를 가진 케어를 합친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메디케이드는 어떤 단어를 합친 말일까요?
네, 일단은 메디칼, 그리고 도움이나 원조를 의미하는 에이드를 합친 말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네. 메디케이드는 의료 원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난하다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나이와 임신 여부, 또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냐 아니냐 여러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주마다 다 다릅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역시 주마다 다른데요. 이 연방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빈곤선을 참고하게 돼 있습니다. 2015년 빈곤선에 따르면요. 어린이와 임산부가 있는 가정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약 3만 2천 달러 이하인 가정에는 모든 주가 의무적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앞서 메디케어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는 차이가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메디케어는 연방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버지니아주에 사는 사람이건 저기 캘리포니아주에는 사는 사람이건 모두 다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 반면에 메디케이드는 주정부가 각각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격 요건이나 혜택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어느 주든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진료비, 엑스선과 같은 여러 가지 검사 비용, 또 21살 미만 어린이 검사비와 진료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재 50개 주 모두가 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요즘 오바마 케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과 관련해서요. 메디케이드 확대란 얘기도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요. 이 메디케이드 확대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메디케이드 확대는 그 메디케이드의 수혜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네.
이 앞에서 어린이와 임산부가 있는 가정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이 연소득이 약 3만 2천 달러 이하인 가정에 의무적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어린이와 임산부가 있는 가정뿐만이 아니고 나이가 65살 미만이고 또 4인 가족의 연소득이 3만 3천 달러가 안 되는 가정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네.
이 처음에는 오바마 케어의 의무 조항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지금은 각주 재량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현재 메릴랜드와 웨스트버지니아, 뉴저지 등 29개 주가 메디케이드 확대를 선택했습니다.
네. 자, 혹시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 두 가지 혜택을 다 받을 수도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65살 이상 빈곤층 노인 가운데 이 두 가지 혜택을 다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약 830만 명이 이중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메디케이드가 특히 신경을 쓰는 건 임산부와 어린이입니다. 이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어떤 의료보험보다도 더 많이 출산비를 부담한다고 하고요.
네.
또 가난한 미국 가정의 어린이들은 이 모두 메디케이드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1살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정기 신체 검사에서부터 안과, 치과, 발달장애 등의 검사와 진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언제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습니까?
네,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 때 시작됐는데요. 이 당시 제정된 사회보장법의 일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는 좀 더 오래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18세기 말에 미국에서 병들거나 신체 장애자가 된 선원들을 돕기 위한 보건 담당 기관을 만들었는데 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뿌리를 그 기관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비용은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보통 메디케어는 그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미리 메디케어 세금을 제하고 줍니다. 이 사회보장연금처럼 이제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조금씩 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청장년 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노인들의 의료비를 충당하고요. 또 이 세대가 나중에 노인이 되면 다시 아래 세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4년까지 이 출산율이 매우 높던 시대에 태어난 세대가 요즘 은퇴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메디케어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메디케어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라고 하던데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드는 정부 예산이 참 엄청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연방보건후생부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관장하는데요. 이 두 프로그램의 예산이 보건후생부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뭐 웬만한 나라의 한 해 예산보다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미국인 약 5천만 명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고요. 6,5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 알아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가보도록 하죠. Casey and the Sunshine Band가 부릅니다. That's the way I like it. 들어보시죠.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Civil Rights Movement, 미국 민권운동 알아봤었죠.
네,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오랫동안 미국 흑인들은 백인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했는데요. 마틴 루터킹 목사를 중심으로 여러 해 동안 투쟁한 결과 1960년대 중반에 민권법 제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로사 팍스와 같은 평범한 시민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덕분에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오늘은 D로 시작하는 용어를 알아볼 차례인데 어떤 용어인가요?
네, 오늘의 용어 같이 들어보시죠.
D is for delegates.
Delegates 라면은 대표, 대의원이란 뜻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동부의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 웨스트 버지니아주 등에서는 주의회 하원의원을 부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주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몬드, 나지막한 언덕 위에 그리스 신전을 떠올리게 하는 흰색 건물이 서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이 설계한 이 건물은 바로 버지니아 주의회 의사당인데요. 버지니아 주의 살림과 장래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200년 넘게 이곳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버지니아 주 내에 나와 있는 모든 법안과 정책에 관한 일을 우리가 맡아서 직접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지사가 할 수 있는 거는 행정부에서 행정을 하는 거지만 저희는 이제 법안을 만드는 거죠. 이번에 그 지금 이 University of Virginia 주립학교인데 캠퍼스에서 있었던 여성들을 피해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버지니아에서 경찰국에서 나와서 사실 우리가 인베스티게이션 한 결과 그런 상황이 없었다 그런 이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거는 주에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법에 관해서 법도 바꿀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나온 사건은 보통 형사법과는 조금 틀리잖아요. 그 대학교 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교에 있는 경찰과 대학교 밖에서 그 카운티나 시나 도시에서 있는 경찰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로 일을 해야지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까 하는 그런 법안을 이번에 의회에서 작성했어요. 그래서 저도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법안에 관해서 이제 같이 일을 해서 법안을 작성했고 또 뭐 여러 가지 법이 많죠.
한인 1.5세 정치인 마크 김 의원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마크 김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버지니아 주하원 35지구를 대표하고 있는 3선 의원입니다. 마크 김 의원이 속한 버지니아 주의회는 상원의원 40명, 하원의원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네브라스카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는 연방의회와 마찬가지로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정반대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도 한인 정치인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새로 당선된 영킴 의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 하원 의원을 Assemblyman이나 Assemblywoman이라고 합니다. 타주에서는 House of Representative 아니면은 말씀하셨듯이 버지니아 같은 데서는 Delegate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던 그건 각 주에서 부르기 나름이고 중요한 것은 이 assembly member들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저희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캐피털이 사크라멘토입니다. 사크라멘토에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하고 주 하원에서 상정된 법안이 주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주지사에게 전달되고 주지사가 반대하지 않으면 법안으로 확정되는 이런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주 하원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법안 심의나 상정에 반영시키고 주민들에게 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하고 또 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의원들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주 하원에서는 주지사가 상정하는 예산도 심의합니다. 주지사는 주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주마다 하원 의원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듯이 선출 방식도 다양합니다. 미국 대부분 주는 짝수회에 주의원들을 선출하지만 버지니아 주는 홀수회에 뽑는데요. 보통 예비선거를 통해 각 당의 지명을 받은 후보들이 11월 본선거에서 겨루게 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다르다고 영킴 의원은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 하원 의원들이 2년마다 6월에 예선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 예선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2명이 11월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저희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하고 달리 그 오픈 탑2 프라이머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다 득표자 2명이 11월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 오픈 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 의원들이 민주당 민주당이 될 수가 있고 공화당 공화당이 될 수가 있고 또 민주당 공화당 하나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치열한 선거전을 치른 후에 11월 본선에서 진출된 사람들 중에 이제 한 명이 당선자가 결정되는 거죠.
선거를 치르는 해나 선거 방식뿐만 아니라 의정을 돌보는 시간, 월급도 주마다 다릅니다.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으로 일하면서 마크 김 의원이 받는 연봉은 1년에 2만 달러도 채 되지 않는데요.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풀타임, 1년 12달 계속 모이는 의회고 주에서는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의회 자체가 그 한정이 되어 있어서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짜가 뚜렷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뭐 1년에 한 6개월 동안 만난다. 어떤 주에서는 1년에 4개월 만난다.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3개월도 안 만나요. 그래서 정월부터 3월까지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의회가 짧은 경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연방 정치인이라면은 다른 job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의회 일 풀타임을 해야 되는 거지만 주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12 달 만나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영어로 말한다면은 citizen legislature라는 개념인데 보통 사람들이 개개인으로서 법을 만들 수 있다. 어떤 한 높은 신이 나와서 법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왕을 만들어서 왕이 우리한테 주는 법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우리의 그 법안을 만들어서 민주주의식으로 우리가 산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citizen legislature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마크 김 의원은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통신 분야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 의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통신기업에서 변호사로 일하는데요. 그래도 늘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주 65지구를 대표하는 영김 의원은 1년 내내 의정활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다른 주하고는 달리 캘리포니아는 풀타임 레지슬레이처입니다. 제가 당선되고 2014년 12월 1일에 취임식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 시작했고요. 저희는 1년 내내 세크라멘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9월까지고요. 그다음에는 지역구에 돌아가서 지역구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풀타임이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세크라멘토로 날아와서 목요일 오후까지 저희가 의회에서 큰미리 미팅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여기에서 많은 단체들과 만나기도 하고 미팅도 하고 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지역구로 돌아가서 목요일 밤부터 금, 토, 일 지역구에서 있는 모든 행사라든지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만나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미팅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 새벽에 다시 돌아와서 목요일까지 세크라멘토에서 일하고 이런 쳇바퀴 생활을 매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의 각 주는 하나의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마다 다른 체계와 법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회와 연방의회는 법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다루는 법안의 내용이나 효력에 차이가 있는데요. 외교나 군사 같은 연방이나 다른 나라에 관련된 문제는 연방의회에서 다루고요. 주의회에서는 그 주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은 미국 전역에서 효력을 발휘하지만 주법은 해당 주에서만 효력을 내는데요. 주의회를 통과한 법이라고 해도 쓸모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문제가 됐던 애리조나 이민 단속법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0년에 애리조나주는 불법 체류자의 거주와 취업을 금지하고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강도 높은 반이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같은 애리조나 이민법의 내용이 대부분 위헌이란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주법과 연방법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연방법이 우선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주의회 하원의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Delegate 또는 Assembly Member, 뭐 여러 이름이 있다고 했죠.
네.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요.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점만은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영김 의원하고 마크 김 의원은 어떻게 정치에 뛰어들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캘리포니아의 영김 의원은 지안파 의원으로 알려진 에드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으로 오래 일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 상원 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주 하원에 출마했고 또 당선됐고 이제 제 임기가 2년씩 6번 모두 12년 동안 주하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지어졌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2년 후에 뭐 하겠다, 10년 후에 뭐 하겠다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좋은 주하원의원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버지니아의 마크 김 의원은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요. 늘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980년대 말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일한 경험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버지니아가 사실 미국에서 최초의 주고 1619년부터 지금까지 거진 400년 동안 끊임없이 한 번도 끊임없이 주의회가 계속 모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1776년도 미국이 독립 될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여러분들이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나 제임스 마디슨이나 이분들이 바로 저희 버지니아 주의회 하원 의원들이었어요. 그분들이 했던 일을 지금 한국에서 온 이민자가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뿌듯한 마음이죠.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주의회 하원 의원들이 하는 일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자,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I second that. I second that 입니다. Let's find out what it means when someone says, I second that.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Alice. Listen carefully.
I think people should be careful what they post on social media. It can be seen or read by anyone. What do you think?
I second that. I think people should be cautious of what they post on social media. 본문에서 앨리스가 제게 I think people should be careful what they post on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에 뭔가를 올릴 때는 주의해야 해. It can be seen or read by anyone. 누구나 다 보고 읽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What do you think?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자 제가 I second that. 내 생각도 같아. I think people should be cautious of what they post on social media. 나도 소셜 미디어에 뭔가를 올릴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봐.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 second that. I second tha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think people should be careful what they post on social media. It can be seen or read by anyone. What do you think?
I second that. I think people should be cautious of what they post on social media. Today's expression is I second S-E-C-O-N-D, second, that, T-H-A-T, that. I second that. I second that. When someone says, I second that, it means that they agree, endorse or support that. I second that은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회의 때 참여자가 의견이나 안건을 내면 의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찬성한다, 그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싶으면 I second that 이라고 하는 것이죠. 꼭 회의가 아니고 그냥 일상 대화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나도 생각이 같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본문에서 알레스가 제게 소셜미디어에 뭔가를 올릴 때는 주의해야 해 라고 합니다. 그러고 자기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제가 동감한다며 I second that. I second that 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익혀보죠. I second what you say. We should recycle 라고 하면 내 말에 동의해. 재활용을 실천해야지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What do you think of the suggestion? Do you second that? 라고 하면 넌 그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동의해?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I second that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think people should be careful what they post on social media. It can be seen or read by anyone. What do you think?
I second that. I think people should be cautious of what they post on social media. Let's review. When someone says, I second that. I second that. It means that they agree, endorse, or support that. I second that. I second that. I second that. I second that.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eng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의 대니엘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 정부 당국자들을 만났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안보와 전략 분야, 경제 그리고 인적 교류 분야 등 광범위한 양자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방미 계획도 협의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한 양국이 에볼라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과 기후변화, 그리고 청정에너지 분야 등 국경을 초월하는 위협에 맞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 급진적 극단주의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양국은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에서도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특히 미한 두 나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진전에 따른 점증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미국 군 당국은 그런 위협에서 두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떤 방식이 될 것인지는 전문가들이 정하겠지만 동맹 방어 차원에서 언제 어떤 조치를 할지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미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러셀 차관보는 대사 개인과 그의 가족 그리고 주한미국 대사관에 대한 한국민들의 뜨거운 온정과 연민 그리고 전폭적인 지지는 두 나라 국민들 간의 깊은 우정과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과 미 대사관 그리고 주한 미 대사의 안전을 중시하는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면서 한국 사법당국이 이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포트미디에 있는 국가안보국 NSA 본부로 차량 한 대가 돌진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NSA 본부 진입도로로 차량이 돌진하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NSA는 경비원이 여성 복장을 한 남성 두 명이 타고 있던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과 경찰관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사건 조사를 담당한 미 연방수사국 FBI는 VOA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테러 공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핵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7개국 대표들이 잠정 합의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중대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매우 어려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내일 밤이 협상 마감 시한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릭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협상의 실패를 예상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31일 자정으로 정한 시한에 따라 협상이 최후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서방의 한 외교관은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은 현재 합의 지속 기간, 경제 제재 해제 시기 그리고 합의 위반 시 원상 회복 방안 등에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31일까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고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기본 합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어 이 틀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의 아버지의 고국인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에릭 슐츠 미 백악관 부대변인은 30일 기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7월 말 세계 기업가 정상회의 참석차 케냐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 케냐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슐츠 부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에서 친척들과 만나게 될지 여부 등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에는 케냐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대통령 재임 중 아프리카를 세 차례 방문하면서 케냐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이징을 방문 중인 제이컵 룻 미국 재무장관은 30일 중국 정부의 환율 통제 정책을 완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루 장관의 이날 왕양 중국 부총리와 만나기 전 배포한 성명에서 기업들의 기술 경쟁을 가로막는 정책과 환율 통제 정책들을 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반테러 법안을 제정하면서 외국 기업들에게 암호 체계와 자료를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국 기업들은 암호 체계와 자료를 중국 정부에 넘길 경우 제품의 직접 재산권과 민감한 기업 자료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경제장관 회의는 오는 여름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선관위가 30일 수도 아부자와 8개 주의 개표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도와 3개 주에서는 굴럭 존슨 현 대통령이, 나머지 5개 주에서는 무함마두 부하리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특히 부하리 후보가 승리한 5개 주 가운데 4개 주는 나이지리아 남부 지역으로, 이곳은 일반적으로 존슨 현 대통령의 지지 기반으로 간주되는 곳이어서 주목됩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의 고위 외교당국자들은 나이지리아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 과정에 부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3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나이지리아 선거 개표 과정에서 고의적인 정치 간섭이 이뤄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